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축사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동맹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호주 및 영국과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인 오커스와 같은 새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 한국과 구축한 삼각협력은 누구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쿼드 체제를 강화했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굳건히 서 있고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국가와 동맹국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 항상 군사력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면서 누군가 미군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9차 한일 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청 중국 국무원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측이 고위급 한중 외교 정상 외교 대화 첫 회의를 다음 달 중순에 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 플러스 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는 차관급, 국방부는 국장급의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고 문화와 관광, 법률 분야 등에 대한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리 총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편 오늘 별도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협력과 교류를 한층 더 강화키로 합의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에 대한 공조도 지속해서 대응키로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제9차 한일 중 정상회의에 앞서 용산 한국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양 정상은 북한 정권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가운데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 한미일 간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양한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공조를 한층 더 긴밀히 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이 윤 대통령과의 10번째 대면 회담임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삼국 정상은 오늘 저녁 환영 만찬을 함께했으며 제9차 한일 중 정상회의는 내일 오전 한국 대통령실에서 개최됩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 주변에서 실시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의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공동의 우려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자제력을 갖고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앞서 라이칭도 타이완 총통 취임 사흘 만인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타이완 해협과 그 주변에서 타이완을 포위하는 형태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6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고위급 평화회의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5에서 16도, 최고 10도에서 2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모두, 동해 모두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News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직접 무기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21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 정상회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와 한일중 정상회의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김태효 1차장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자,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인데 김태효 1차장 말대로 한일중 세 나라의 협력체제가 완전히 복원될 수 있을는지 궁금한 사항인데요.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해 주시죠.
예, 사실 그 정상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 세 나라의 협력체제를 김 차장이 말한 대로 완전히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그동안의 3국의 협력체제가 균열이 생긴 원인은 이미 널리 그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가 밀착해왔고요. 특히 지난 2년 동안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제 심도 깊게 진행돼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미한일 세 나라의 밀착이라는 것이 동맹을 강화하고 또 특히나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세 나라 간의 협력과 공조를 이제 심화시켜 왔던 것이 특징이었고요. 또 한국과 일본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그리고 타이완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 굉장히 극도로 민감한 사안인데 미국과 행보를 사실상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세 나라 간의 균열이 계속되어 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현재의 그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또 미한일 세 나라의 이 동맹과 관련한 그 밀착과 연대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협력체제 복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다만 이 세 나라가 모두 더 이상 관계 악화를 말하자면 불러와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식이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배경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 등의 그 첨단 기술 강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수출 중단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 시장을 잃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번 회담 성사에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실 한국 정부와는 달리 이번 정상회의에 관련한 기대를 제한적으로 좀 낮추고 있는 것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 외교부의 발표를 보면 이번 회의를 통해서 3국 간의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네.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을 그 밝히고 있는 한국 정부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전문가는 뭐 열렸다는 것 자체에서 일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2008년 12월에 첫 회의가 열린 이래 한일중 정상회의는 짧게는 1년, 길어도 3년 정도는 간격으로 개최가 돼 왔는데, 이렇게 4년 5개월 만에 회의가 열리는 이유, 최원기 기자가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시죠.
네, 그것은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동북아시아의 그 국제 그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한일 중 그 정상회의가 시작된 것이 그 지난 2008년부터인데요. 당시에는 어떻게 합의가 됐었냐면은 세 나라가 그 매년 돌아가면서 정상회의를 열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열고 베이징, 서울, 도쿄 이런 식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열자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그 열리지 않은 그런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2012년에는 영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은 당시 일본이 그 센카쿠 열도를 그 국유화하는 조치를 했는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분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그 3년간 회의가 열지 못했고요. 또 2019년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회의가 그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온 그 동북아 안에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국제 질서가 크게 바뀌었죠. 2022년 2월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이 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상당히 밀착을 하고 또 한국과 일본은 그 미국과 상당히 결속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을 하고 오커스 또 워싱턴 선언 이런 거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상당히 밀착하는 그런 경우가 돼서 동북아시아에서는 사실은 그 미국과 중국의 그 전략적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이에 따라서 그 이번 그 한일 중 정상회의가 지난 한 4년 이상 열리지 못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 이번에 다시 이제 서울에서 열리게 되니까요. 이것이 이를 계기로 해서 조금 그 한일 중 관계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얘기가 뭐 나옵니다만은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흐름, 그러니까 미국, 한국, 일본의 결속이 강화되면서 한중 관계, 일중 관계가 참 껄끄러워졌다. 이렇게 뭐 역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조 그리고 대응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의 껄끄러웠던 관계를 개선하도록 계속 압박을 해왔고요. 2년 전에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극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말하자면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활발하게 펼쳐져 왔었던 것인데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다 보니까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말하자면 굴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맞서고 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의 관련 입장, 남중국해와 타이완에 대한 입장에 그 공조를 하면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되어 왔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바로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동북아시아에 말씀하신 대로 신냉전 흐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주변국들의 역학관계를 바꿔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 의제로 인적 교류, 경제, 통상, 기후변화, 보건 등 6개를 꼽았는데요. 그러면 북한 문제는 논의가 안 될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그 한국 대통령실이 그 6개 의제를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인적 교류나 과학, 경제, 통상, 과학 이렇게 6개만 포함돼 있고 북한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따라서 북한 문제는 아마 정상회담에서 논의는 하겠지만 아마 그 중국의 반대 또 산의 그 민감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동 성명에는 그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커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예외적인 그 사안이 있는데요. 그 납북자 문제입니다. 아, 과거 사례 그러니까 2018년 그 한일중 7차 회의가 있었고요. 2019년 그 한일중 8차 회의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공동성명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그 표현이 두 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아마 그 공동선언이나 이런 데 그 들어가지 않더라도 납북자 문제는 아마 포함되지 않겠느냐. 아, 이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참고로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4일 그 일본 교도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기시다 총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그 한일중 정상회담에 가서 틀림없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납북자 문제 이 문제를 반드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북한 문제가 어느 정도로 이번 정상회의에 논의될지 그리고 이것이 공동 성명이나 선언에 반영이 될지 지켜볼 그럴 대목입니다.
네, 이 북한 문제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한중 관계가 나쁘면 북한 문제를 풀기가 역시 어려운 것 아닐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쁘면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한국과 중국 관계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꽤 오래전부터 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입장차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북한 핵 문제의 원인과 해법 모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은 최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이 시간에도 과거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함께 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북한 문제를 푸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건 지난 2년여 동안에 미국과 극한적으로 대립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보이는 입장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전문가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중국이 그동안 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갔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번에 다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네, 중국이 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뭐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대체로 아마 그 중국 나름대로 한국, 일본을 비롯한 그 동북아 정세를 관리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그런 그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미중 관계에는 갈등이 상당히 고조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계속 가는 것이 중국에게 불리하고 또이 같은 그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결속을 해서 중국과 대결하는 것은 더욱 그 중국에게 나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미국 또 미국과 일본의 이 동맹으로 결속하는 것그 자체를 막지는 않겠지만 너무 밀착을 해서 이것이 중국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가는 것은 막아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보조적인 카드,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중 관계는 지난 30년간 무역을 중심으로 참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봤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무역 적자를 본 거는 두 나라가 한중 수교가 이뤄진 1992년 이후에, 그러니까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은 사실 대외 수출에 국민총 생산의 거의 80% 가까이를 의존하는 그런 수출 주도형 경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수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경제 전반에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큰데요. 사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악화되어 온 상황을 뭔가 좀 전환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 무역 적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중국이 한국의 수출을 저지하고 있는 때문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두 나라의 말하자면 이제 수출 형태에서 수출입 형태에서 변화가 왔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이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서 완성품을 이제 중국에 다시 수출하는 그런 형태의 무역이 주였다면은 최근에는 중국의 중간재 자금률이 굉장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기댈 필요가 없어졌고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한국이 이제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13억 인구의 엄청난 그 말하자면 시장이고요. 또 한국과 말하자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그런 국가로서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는 이제 불가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웃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상황인데, 어떻게 균형을 취하는 것이 한국의 최선일까요?
네, 전문가들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견해가 다 다르지만은 전문가들의 이제 그 주류의 목소리를 좀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시 그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그 동맹관계를 그 한국 외교의 이제 기본축으로 하고 여기에 곁들여서 한일관계 개선 또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최대로 좋다. 이런 것이 그 주류 예, 뭐, 그 목소리입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일부에서는 그 외교를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강화되면은, 한중관계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보는 그 관측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외교는 한미 관계, 동맹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동시에 한국, 중국 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한국과 중국 관계, 한국과 일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최고로 좋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일 중 정상회의에는 중국에서 리창 총리가 참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도 한국에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에 방문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이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한국 대통령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이 된 겁니다. 그 한국과 중국의 말하자면 굉장히 밀접한 경제관계라든지 북한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협조관계라든지 필요성들을 감안할 때 이 중국의 말하자면 국가주석이 10년 넘게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고요. 두 나라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한국 대통령이 그 중국을 방문한 것은 마지막 방문이 지난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 시절인데요. 현재 순서는 시 주석 중국 측이 이제 한국을 방문할 것이 이제 그 순서가 돼 있는데요. 이번 회담 정상회의 삼국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좀 더 그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한일 중 정상회의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번 그 한일 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이번 그 한일 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의 여러 전문가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그 소개를 했는데요. 대체로 그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그 이번 그 한일 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성과물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아마 성과물을 그 공동성명 같은 걸 보더라도 아마 경제, 교육, 인적 교류 이런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많으니까 큰 것을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비판한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21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비판을 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실제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그러나 북한과 이란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압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수입하는 공작기계의 70%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요. 이 북한 러시아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봐야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그 양측이 이제 굉장히 그 뜻을 같이 한 부분인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이 무기와 포탄을 공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국가 이익에 부응하고 또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예.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탄과 미사일을 러시아가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는 러시아와의 반미 연대를 더욱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나라 다 미국과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유엔 안보리나 이런 국제 무대에서 북한으로서는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는 군사적 경제적인 지원도 러시아로부터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군사적으로는 첨단 무기 그리고 관련 기술, 한 예로 군사정찰 위성과 관련한 기술이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경제적으로는 원유라든지 식량 이런 북한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경화, 북한이 또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내 경제적으로 이 경화를 대가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관계가 말하자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경제의 일부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포탄이라든지 이런 장비 등인데 이것을 굉장히 신속하게 또 여러 가지 그 재원이 맞지 않습니까? 중국, 예. 북한과 러시아가 같은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바로 이런 것이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9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갖고 또 머지않아 올해 안에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한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은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과연 어떤 무기가 얼마나 러시아에 넘어갔는지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이 있습니다만 밝혀진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북한이 그 러시아에 제공하는 무기는 크게 그 두 가지입니다. 탄약 그리고 이제 단거리 미사일 두 가지인데요. 그 이와 관련해서는 그 한국 그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 2월에 밝힌 것이 그 가장 최신인데요. 그 무기 거래는 이제 지난해 7월부터 시작이 됐고 북한이 그 러시아한테 6,700개 가량의 컨테이너를 그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아마 포탄이 두 가지 종류가 갔는데 152mm 포탄과 방사 포탄 이런 걸로 해서 한 300만 발 이상이 그 북한이 그 러시아에 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네. 했고 그다음에 이어서 지난해 12월부터 북한이 그 러시아의 그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급을 했는데 아마 수십 기 이상을 공급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40발 이상이 발사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것은 두 가지 탄약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전투기, 잠수함 같은 최신 무기와 인공위성 ICBM 기술을 지원받기를 원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포탄 지원의 대가로 전투기나 잠수함 같은 이런 무기와 기술을 지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은 없고요. 미국이나 이런 서방의 정보 당국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려운 사안이고요. 또 당연히 북한과 러시아 모두 이 무기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미국이나 한국 당국은 이제 러시아의 군사정찰 위성 관련 기술이 북한에 제공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두 차례 그 발사에 실패했던 군사정찰 위성 이것을 북한이 이제 세 번째로 그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또 그에 앞서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군사정찰 위성과 관련한 기술을 이전에 말하자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당연히 또 서방국들은 전투기나 잠수함 등의 최신 무기를 러시아가 이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이 어려운 북한 경제가 좀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북한과 그 러시아 그 무기 거래로 북한이 그 일부 그 경제적 혜택을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은 그 자강도 또 평안도 이런 거에 그 수백 개의 군수 공장이 있었는데 그동안 잘 돌지가 않았죠. 이것이 잘 가동이 안 됐는데 러시아의 그 무기 수출을 함으로써 지금 가동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 이런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러시아가 그 무기를 받는 대가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물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도 아마 대량으로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기름도 공급을 하고, 또 각종 그 물자 이런 것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그 최근 그 북한에 공급한 것 중에 하나 이제 기름이 있는데요. 백악관이 그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3월에 러시아가 북한에 그 16만 5천 배럴을 공급을 했다 이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그 저희가 주목해 볼 점은 러시아가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는 건 틀림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그야말로 벌떡 일어서고 좋아지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 하나를 그 예를 들어 보면 러시아가 지난 3월에 준 것이 그 16만 5천 배럴이니까 매년 같은 매달 같은 양을 그 1년 내내 줬다고 계산을 하면은 올해 가령 그 러시아가 북한에 연간 200만 배럴을 준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 2017년에 그러니까 제재를 받기 이전에 기름을 얼마나 썼냐면 정제율을 대개 900만 배럴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16만 배럴을 준다고 매달 16만 배럴을 준다고 해도 900만 배럴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죠. 절반도 못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러시아의 지원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고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한국을 방문한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터너 특사가 21일부터 한국을 방문해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한국 정부 당국자와 탈북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번 방안의 배경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울러서 터너 특사는 한국 내에서 탈북민 그리고 납북 피해자 가족 등을 면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담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죠. 사실 터너 북한 인권 특사는 그동안 이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대화를 지속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은 사실 지금 이 비핵화 문제, 북한과 관련해서 핵심 관심사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대화를 오랫동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23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중국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서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탈북자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얘기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이것은 그야말로 터너 특사가 그 전서부터 얘기해 오는 건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머물다가 이제 강제 송환되는 그 강제 북송 얘기, 그러니까 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와 중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그 탈북자를 그 난민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이기 때문에 송환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강제 송환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국제사회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박해, 탄압을 받다가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난민이고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탈북자를 불법 입국자로 보느냐, 난민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처리 절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토너트크자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그럼 중국에 가서 그 탈북자들을 직접 그 인터뷰를 해서 면담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북한에서 탄압을 받고 학대를 받고 중국으로 탈북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먹을 것을 찾아서 불법 입국한 사람인지 그 여부를 따져서 확실하게 증거를 유엔이 제시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네. 터너 특사는 또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 발표 이후에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까?
구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터너 특사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북한 내부에서 공개 처형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반동 사상 배격법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그런 법률을 제정한 사례들을 인권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사례로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내 상황에 인권 상황에 진전이 있다라고 보는 외부의 전문가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지난 10년간에 유엔의 북한 인권 보고서가 이 종합적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어떤 최초의 보고서였는데요. 이것이 나온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에서의 지배적인 관측이고요. 이렇게 오히려 악화됐다고 하는 것이 또한 미국이나 또 국제 인권 단체들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그런데 좀 관심을 끄는 것이 방한 중에 터너 특사가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선유도 섬입니다. 멀리 떨어진 섬인데 여기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뭐 아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거기를 가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최 기자?
네, 여기는 그 북한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77년에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선유도에서 그 한국의 그 고등학생을 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7년에 북한 공작원이 그 한국 선유도 그 해수욕장에 있는 고등학생 김영남, 이민교, 이명호 등 다섯 명을 납치해 갔는데요. 이것이 그동안 그 북한이 계속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통일부가 여기에서 그 이 같은 고등학생들이 납치됐으며 이를 잊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그 송환 기념비 송환을 바라는 그런 기념비를 제막을 했는데 이 행사에 그 방한 중인 터너 특사가 그 방문을 해서 제막식을 함께하는 그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네,
예, 이 학생들이 이제 조금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고등학생들 다섯 명 전부가 군산에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납북된 건 아니고요. 네 명은 홍도에서 납북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송환을 기원하는 비가 제막된 것은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있었고요. 바로 이 행사에 제막 행사에 터너 특사와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함께 방문을 한 겁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과 함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비판한 내용, 그리고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한국을 방문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한국에서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 강연도 듣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돕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고려대학교의 동아리 리베르타스 행사 현장에 동혜원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북송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북송교포로 해서 속아서 북한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분들이죠.
리베르타스의 초청 강연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남근 교수가 강연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는데요. 먼저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북한인권학회 리베르타스의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재학 중인 김도현 대표입니다.
저희 리베르타스라는 건요, 자유, 정의, 진리라는 것 중에 이제 자유를 뜻하는 의미로 이제 남한 그리고 북한 출신 모두가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내에 소속되어 있는 남한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주로 하는 활동들은 이제 북한 인권을 알릴 수 있는 저희 자체 세미나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과 전문가분들의 초청 강연 그리고 저희가 나탈리라고 해서 이제 새터민 학생들과 제3국 출생 학생들을 상대로 계속 몽사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리베르타스는 라틴어로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저희가 12년 정도 되어 온 학회인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세워진 것도 어떤 스터민 학생분께서 고려대학교에 와서 적응이 전혀 안 돼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뜻이 맞는 분들과 같이 세운 동아리예요. 그래서 동아리 성격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북한에서 온 세터민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내에 입학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현재는 고려대학교 내 세터민 학생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들의 적응을 돕는 것도 하려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외부로 돌리면서 이제 그런 북한 인권을 알리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여 명의 학회원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중 대여섯 명이 새터민 학생이라고 합니다. 또한 리베르타스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 꾸준히 진행해온 행사도 있는데요.
북한 인권이라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굳이 논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그래서 저희는 북한 인권이라는 게 정치적이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은 상태 논할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골든벨이라고 해서 일반 학우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이제 책자를 배부를 해드려요. 그럼 거기에 답안이랑 질문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실제 골든벨식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매회 이제 한 10명에서 20명 사이는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와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근 5년 동안 꾸준히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생각 중에 있고 세종캠에서도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는 의견이 있어서 비대면으로도 진행을 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도현 대표는 새터민 멘토링 프로그램인 이 나탈리에 관해서도 소개했는데요. 나탈리 프로그램의 목적에 관해 들어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장기간으로 매주 1회씩 학생들이 1대1로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멘티들이 이제 봉사 수여자가 되는 건데 그들이 다시 공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라고 해서 현충원이나 다른 봉사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 이번에는 이제 봉사를 직접 하는 사람으로 조금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면서 단순히 이제 새터민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걸 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
또한 이 나탈리 사업은 새터민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이 봉사 멘토링을 통해 그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또 함께 돕는 멘토로서 이 활동에 큰 긍지를 느낀다고 합니다.
저희 내에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 멘토링을 제공하는 그런 시점들이 되게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은 학생들이 새터민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 자체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수요가 많이 줄었고 저희가 자기소개서 멘토링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학교라는 거가 사실 뭐 의무 교육도 아니고 대학교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큰 세상을 보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이제 그냥 취업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 멘토링을 하면서 그리고 대학교 투어를 하면서 나 공부해볼래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안에서 연구하는 걸 넘어서서 그 친구들의 실질적인 인권, 그들의 실질적인 삶을 한번 개선시키는 그런 계기라도 되어주지 않았을까 하면서 저는 봉사 그런 나탈리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개선을 통해 훗날 이 통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저도 우연히 이런 색다른 분들을 만나게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인권이라는 게 전혀 없는 데서 생활을 하셨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남한으로 넘어온 분들은 나는 뭐지? 저들은 뭘 요구하는 건지조차 이해가 안 되면 서로 융합이 돼서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권이 뭔지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과 내 권리는 너무 중요한데 내 권리만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리베타스의 목표이기도 한 게 남북한 모든 청년들의 인권을 수호하자라는 거여서 언젠가 통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그때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것의 시작이 인권에 대한 이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리베르타스 활동을 꾸준히 해온 한 새터민 대학생도 있는데요. 임충혁 부회장의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리베르타스에서 역할은 구심점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베르타스에서 하는 모든 사업 활동들을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후원해 줄 수 있는 단체들의 사업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학회 리베르타스를 하면서 제가 대학교 입학해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북한인권을 이야기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찾아준다는 게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과 함께 학회 활동으로 바라는 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활동하면서 가장 벅찼던 순간은 제가 작년에 저희 학회가 10주년이었어가지고 10주년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리베르타스를 창립한 선배님부터 한 4, 50명 정도 오셨고 그동안 저희를 도와주셨던 많은 전문가님들도 오시고 단체에서도 오셔가지고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많은 선배님들, 많은 분들이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줬다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북핵 이런 것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먼저 떠오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임원진을 만났는데요. 현재 리베르타스에서 편집국장 역할을 맡고 있는 통일외교안보전공의 박세린 학생이고요. 북한학을 공부하면서 북한인권에 관한 관심까지 생겨 함께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저희 학회가 비정치 비정교가 원칙인 학회라서 학회원들 사이에서도 관계도 원만하고 되게 다양한 전공이신 분들이 북한이라는 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어서 좀 다양한 생각도 공유하고 이제 북한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북한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고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다 보니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정치범 수용소 관련 사안에 대해서 소논문을 작성했었는데 학회원분들끼리 이제 한 주제를 잡고 연구 프로젝트 하는 건데 발표하고 그때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영화도 보고 관련 논문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조금 더 깊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학술적인 학회 활동이 아니면은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서나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좀 깊게 그런 학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리베르타스를 이끄는 김도현 대표는 올해 활동 계획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한국의 남북한 출신 대학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알리는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저희 리벨타스는 우선 그동안 이어왔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다져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끊임없이 저희가 저희의 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비정시 비종교를 정말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학회이자 아무래도 이제 학회 내에 언어가 다양하게 가능한 친구들이 많아서 실제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 북한 인권에 대한 현상을 알려서 그들이 그들의 나라에 돌아갔을 때 그들의 나라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거를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지식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를 최대한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축사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동맹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호주 및 영국과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인 오커스와 같은 새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 한국과 구축한 삼국협력은 누구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쿼드 체제를 강화했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나는 우리 국가와 동맹국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항상 무력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며 누군가 미군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양측의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 첫 회의를 다음 달 중순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협의체로 외교부는 차관급, 국방부는 국장급 고위관료가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 정권의 핵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와 보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리 총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언급하지 않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서울 방문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늘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과 교류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양 정상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가운데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 한미일 간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1년 만에 셔틀 외교를 재개한 긴밀한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이번이 윤 대통령과의 10번째 대면 회담임을 강조하며 이런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이 3국 정상은 오늘 저녁 환영 만찬을 함께했으며 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내일 오전 서울의 한국 대통령실에서 개최됩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 주변에서 실시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동맹국 파트너들과 공동의 우려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앞서 라이칭도 타이완 총통 취임 사흘 만인 23일부터 이틀간 타이완 해역과 주변에서 타이완을 보유하는 형태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이 자제력을 갖고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6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고위급 평화회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의 최근 공세로 폐허가 된 하르키르의 인쇄소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평화회의는 세계에서 누가 진정으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지 보여줄 것이라며 두 정상의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 토네이로가 어젯밤 미국 중남부를 강타해 5명이 숨졌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전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최고 10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 26일 일요일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뷰의 한국어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세계뉴스 진행의 김영권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방송 시간까지